예, 우리가 계속해서 두 왕국의 구분, 즉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왕국인 천국과 또 사단의 다스리는 악의 영역인 이 세상으로의 구별 속에서 오직 천국에 속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구별되어야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천국 현실을 누리고 증거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친 후에는 이제 이 땅에 있는 두 왕국의 현실, 교회와 이 세상 시민으로 살아가는 그 현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는 천국에 속한 백성들만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두 가지 너무나 뚜렷한 천국의 현실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두 가지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기도와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기도에 대해 우리 기도가 알려주고 있는 우리의 천국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은 예배가 증거하는 천국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생각하고 예배를 생각할 때이 천국의 현실과 연결을 하지 않으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알수 없다는 거죠. 기도도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세상 것만 구하는 세상적인 현실이 되어 있으면 이방인의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 천국 백성들의 기도는 천국의 현실을 속한 현실을 증거하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배가 천국과 연결이 되어 있지 않고 천국 현실을 누리고 증거하고 맛보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예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은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속한 천국 현실을 살펴보겠는데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면 두 가지로 나누죠. 우리 주일에 모여서 만나서 드리는 주일 공예배.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나누는 교제도 다 예배라고 할수 있지만 특별히 주일 공예배가 알려주고 있는 천국의 현실을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천국의 현실로 연결해서 알려주신 가장 중요한 구절은 어디냐 하면은요. 여러 구절이 있죠. 그렇지만 요한복음 4장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요한복음 4장의 내용에 대해서는 정말 좀 많이 살펴봤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 천국에 속한 현실을 생각할 때에 이 천국의 현실을 예배로 알려주시는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예전에도 배우셨지만 함께 또다시 우리가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신다고 해도 들으셨다고 해도 다시 한번 이것을 확실하게 다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무엇이라고 할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도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어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구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었습니다. 구원하여 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왜? 우리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 예배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출애굽기를 봐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거기서 구원의 역사가 끝나지 않죠. 하나님이 시내 산에서 자기 백성들을 불러 성막을 짓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광야 생활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정말 성전을 짓고 하나님 예배하며 살아가게 하시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목적도 하나님 예배하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 구원의 현실을 예배하고 연결을 시키지 않으면 우린 구원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 예배의 가장 뚜렷한 현실이 언제 증거되고 나타나고 있느냐 하면 주일 공예배예요. 구약에서도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예배하게 하셨는데 특별히 주일에 개인적으로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천국은 개인적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죠. 천국 가죠. 공동체예요. 주일에도 하나님 백성들, 구원하신 성도들을 공동체로 불러 한 가족을 이루어 한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십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의 목적,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목적을 우리는 그 예배에서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구약에도 예배가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심으로 새롭고 완전한 예배의 시대가 열렸음을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그 사마리아 땅에 들어가서 여인과 대화 나누시던 중에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바로 천국 예배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25절. 사실 요한복음 4장의 내용을 우리가 앞뒤로 다 풀면 좋겠지만 우리가 오늘 목적은 사실은 20절에서 24절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 찾으셨어요?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지니라. 자, 이 짧은 구절이지만은요, 사실 이 안에 예배에 대한 그 모든 원리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볼 것은 특별히 이 천국 현실을 알려주는 관점에서만 이 구절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예수님이 오심으로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시냐면 옛시대의 예배가 이제 다 지나갔고 새시대의 예배가 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더 이상 이 땅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는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성전에서도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말고 새로운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다. 성전을 얘기하시는 이유는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구약 예배의 대표적인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있으면 또 어떤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되죠? 제사장들이 있어야 됐죠? 또 제사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됐죠? 또 특별한 절기들이 지켜져야 했죠?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시대는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한 예배들은 우리가 옛 언약과 새 언약을 살펴보았지만 그러한 예배들이 예배가 아니었다는 소리가 아니라 예배의 본질은 같았지만 예배의 어떤 현실에 있어서는 예표와 그림자의 현실이었다는 거죠. 그 모든 옛 언약의 그림자와 예표적인 현실을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히 새롭게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먼저 이 여인에게 이 여인이 묻죠. 당신이 누구길래 정말 이런 거 이런 예배가 바뀌는 시대가 왔다고까지 얘기를 하느냐. 요한복음 4장 곧 뒤에 25절 26절에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고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로라 하시니라. 이 여자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참 예배를 알려줄 거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오면 알려주는 당신은 누군데 이런 걸 알려주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우리 예수님은 예배를 받으실 성자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참 예배자로 부르시고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가지고 오심으로 이제 새 시대가 왔고 하나님 백성들에게 새로운 예배의 시대가 열렸다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을 잘 보시면 이제는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있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죠. 산당을 지어놓고 그 산도 아니고 또 구약에서 말씀으로 정한 예루살렘 성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어떤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왔다고 그러시죠?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 정한 어떤 장소에서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을 가지고 거룩히 구별된 제사장들이나 제사와 특별한 절기를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던 시대는 다 지나가고 이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씀, 이 4장 20절에서 24절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배를 가르쳐 줄 때에 구약의 현실과 신약의 현실을 알려주실 때에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구약에서 드리던 예배의 현실과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드릴 예배의 현실을 두 가지로 대조해서 알려주시는데 무엇과 무엇이 대조되고 있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렸던 예배와 무엇을 대조하세요? 이제는 어떤 예배에다가 왔다고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서로 대조되어 새로운 시대가 왔음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옛언약의 예배와 새언약의 예배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옛언약의 예배는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 새언약의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옛언약의 예배는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였고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성취된 현실인데 예수님이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건 뭔가요? 구약에서는 아직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죠? 구약이 그림자처럼 증거했던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예배는 아직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도대체 어떤 예배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우리가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올바로 깨달아야 지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드리는 이 예배의 참 현실을 올바로 알 수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안 있어요? 드리고 있죠. 그럼 도대체 어떤 예배를 우리가 드리길래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는 걸까요? 먼저 이 신령과 진정이란 단어의 뜻부터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영어 번역에는 worship in spirit and truth 라고 나와 있죠. worship in spirit and truth. spirit은 뭘 가리킬까요? 성령님. 그죠? truth는 뭐, 진리. 그렇죠? 근데 성령과 진리로 번역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서는 뭘로 번역이 되었냐면 신령과 진정으로 번역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번역은 좀 뉘앙스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부터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령과 진정 하면은 우리는 어떤 마음부터 갖게 되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나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하는 것 같이 느껴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는 우리가 정말 신령하게, 거룩하고 엄숙하게, 신령한 분위기에서 그리고 진정으로라는 것은 진실한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이런 것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로 착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따지면 우리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예배를 드리느냐에 따라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죠? 즉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우리한테 달린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되고 여러분 우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좀 드립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예배의 내용들, 요소들도 우리가 좀 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정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예배의 요소를 자꾸 바꿔요. 요새 그 열린 예배나 시크릿 센티 월십을 보면 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에게도 좀 감동을 두고 우리도 조금 이렇게 예? 좀 뭔가를 느끼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의 순서로 좀 바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찬양도 넣고 더 많이 넣고 말씀은 좀 짧게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어가는 거예요. 이런 걸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절대로 아니죠. 그러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올바른 마음과 태도로 예배해야 되지 않았어요? 구약에서도? 구약에서도 그렇게 따지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됐다고요. 이게 꼭 예수님이 오신 후에만 이렇게 드리는 예배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오신 후에만 적용될 수 있는 원리가 될 수가 없어요. 만일 이 신령과 진정이 우리의 예배 태도를 말하는 거라면. 예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것이 그때가 온다고 성경이 약속했는데 지금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만 드릴 수 있는 예배가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성 이런 걸로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구원의 현실로 이런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또 다른 해석이 하나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많은 분들은 이 신령과 진정을 Spirit and Truth, 즉 말 그대로 성령님과 진리로 풀어요. 근데 이것은 우리가 어느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라는 거죠. 특별히 이 성령님과 진리를 함께 연결하시는 걸 보면 더 우리가 이것이 말이 돼요. 왜냐하면 성경은 항상 성령님을 말씀하실 때 진리와 연결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죠. 성령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진리의 성령. 그죠?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뭐죠? 그 진리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일이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으로 불리우시고 그 진리의 성령 안에서 진리 복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뭐 그냥 진리 정도가 아니라 모든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 약속이 성취되죠. 구약에서는 모든 진리가 다 주어지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부분적으로밖에 주어지지 않아서 성경도 완전히 쓰여지지 않았을 때죠. 그때의 성령님의 모습도 다 그의 백성들에게 완전히 강림하시는 때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고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쓰여졌고 성경 66권이 완성됐죠. 그리고 성령님께서도 완전히 강림하세요. 그의 교회와 성도들 안에 영원토록 내주하시려고. 그리고 그의 교회와 성도들을 모든 진리 말씀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관점에서 더 나은 예배의 시대가 임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마침내 완전히 강림하시고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예배. 완전한 성경 속에서 예수님을 알려주시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그런 예배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말이 되죠. 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견해는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견해라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뭔가 설명이 좀 부족하다는 거죠. 왜 부족하냐 하면 우리가 그 구절만 신령과 진정이라는 그 단어만 가지면 이렇게 풀 수가 있어요. 항상 그래요, 성경이. 그런데 전체적인 문맥을 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전체적인 문맥을 보면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에서도 말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라고 대조를 하시는 것을 보면 어떤 대조가 보여지죠? 이산, 예루살렘, 신령과 진정. 장소적인 대조가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는 이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장소가 바뀌었다는 건데 그 장소적인 표현을 신령과 진정으로 표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장소적인 비교를 하고 계시다는 거죠. 장소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현실로도 우리가 해석을 할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런 장소적인 대조를 알려주시는 그 문맥상을 보면서 이렇게 풀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억지로 푸는 게 아니라 성경이 성경을 풀어줘요. 특별히 이제 먼저 진정과 신령과 진정에서 진정부터 찾아보면은요, 이 진정을 가리키는 단어가 영어로는 truth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 truth라는 단어가 꼭 진리로만 번역이 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인가? 헬라어로는 이 단어가 알레이테야라는 단어예요. 알레이테야. 이 단어가 물론 진리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고 있기도 하지만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특별히 이 의미로 쓰여요. 진리, 복음, 성경 이런 의미보다는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많이 쓰여지고 있다는 거죠. 그 의미가 영어로는 reality, substance, 즉 참것, 실체라는 의미로 번역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림자나 예표나 모형이 더 이상 아니고 그것들이 가리키는 참것, 실체 혹은 본질 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되는 단어라는 거죠.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 어디에서 이렇게 많이 쓰여지나 하면은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꼭그 앞에 붙이는 이 말이 있어요. 빛이 왔으되. 그죠? 예수님은 어떤 빛이라고 그러죠? 그 앞에 무슨 단어가 붙죠? 참빛. 참이라는 단어가 붙어요. True light. 그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리고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 참빛이라고 해서 참이라는 단어가 진정과 같은 단어고요. 요한복음 6장 32절에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 떡. 떡이라는 앞에 참자를 붙이십니다. True bread.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이 밖에도 뭐참 생명수. 뭘 알려주시는 걸까요? 분명히 땅에 있는 현실을 가지고 연결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 땅에도 빛이 있죠. 이 땅에도 떡이 있어요. 이 땅에도 포도나무가 있어요. 이 땅에도 물이 있어요. 그런데 참자가 붙으면 이 땅이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떡과 포도나무와 생명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참것이라는 겁니다. 그 참이신 분이 예수님. 그리고 그 참것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참것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땅의 예표와 그림자와 모형이 있으려면 그 원형인 참것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요? 이 참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곳이 또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참것이 있는데 그 그림자로 이 땅에서 성전과 성막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이 땅의 성막과 성전과 성소는 그것이 가리키던 참 것은 어디라고요? 참 하늘에 들어가자. 천국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참 것이라는 것은요, 이 진정이라는 단어를 참 것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천국에 속한 현실이라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모형이나 그림자나 이 예표가 아니라 실제로 임한 천국의 현실로 드리는 그 예배의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참 것으로 드리는 예배의 시대. 성서가 있던 구약의 성전은 참것의 모형이었습니다. 모형은 항상 뭘 보고 만들죠? 원형이 있다는 거죠. 청사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모형을 만드는데 그 참것은 바로 그 단지 구약의 성전은 그림자로서 그 실체로 증거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더 이상 그림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참 성소, 하늘, 즉 천국으로 들어가셨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도 예수님을 따라 천국으로 들어가 천국에 속한 참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worship in true thing, 참 것으로 예배 드리는 때가 왔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따라서 진정이라는 단어는 천국의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더 이상 이 땅의 예표나 그림자나 모형의 현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성취하신 천국의 것으로 천국에 이르러 천국에서 알려주고 있는 현실 속에서 드리는 예배. 그래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이제는 천국에 이르러 천국 현실 속에서 드리는 예배의 시대가 왔다.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진심으로 정성을 다하는 마음과 태도를 가져야만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성취하신 천국 구원의 현실로 말미암아 진정의 예배, 천국에 속한 참 현실 속에서 정말 예수님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여하는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친교를 나누는 그 천국의 현실 속에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현실이 임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누구나가 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성전, 이 땅의 성전. 그러나 이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예수님의 의로 온전히 옷 입혀져 다 우리가 천국 제사장들이 되어 예수님이 이르신 곳, 즉 천국, 그것도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 예수님과 같은 아들로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그 천국 현실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일에 공예배로 모일 때마다 이 현실입니다. 예수님은 이 현실의 때가 왔다 그러고 이 현실을 맛보고 이 현실을 누리며 하나님을 이제 예배하라. 영적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이르러 천국의 현실을 맛보고 천국을 증거하고 드리는 예배가 왔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이 현실 속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국에서 자기 아들들 맞아주시듯 맞아주시고 천국에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교제 나눠주시듯 우리와 교제를 나눠주시는 겁니다. 모든 천국의 영광과 축복이 다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는 뭔가요? 신령, Spirit, 성령님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성령님으로 드리는 예배가 구약의 성전 중심의 예배와 대조되는 걸까요? 여기서도 장소적인 변화가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장소적인 변화가 있을까요? 성전이 바뀌었어요. 구약의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을 지으셨습니다. 그게 누굴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에베소서 2장 21절에서 22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신 성도들에게 성령님을 부으셔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겁니다. 장소가 변했어요. 이제는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성전이고 내가 예배하는 장소가 되었고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시고 있고 다시 말하면 내 안에 천국이 있다는 겁니다. 성전이 있으면 그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죠. 하나님의 보좌가 있죠. 우리가 성전이라면 우리 안에도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천국이 임한 겁니다. 성령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은 그저 뭐 이상한 체험하게 하고 병났게 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천국의 현실을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이 안에 보좌를 두고 지성소를 이루어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 안에 예수님의 피로 씻기고 예수님의 의로 거룩하게 옷 입어주셨기 때문에 거하시는 거예요. 하늘 성전에 하나님이 보좌를 두고 거하시는 것처럼 완전한 영광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것도 다시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는 우리도 구약의 성전처럼 우리 죄 때문에 무너지는 그런 성전이 되지 않게 하셨다는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죠? 참 성전 누구세요? 참 성전. 요한복음 2장에 가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누구를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인들의 죄를 다 지시고 구약의 성전처럼 무너지세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게 하시어 다시는 무너지지 않을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는 참 성전으로 함께 지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무너지면 우리도 안 무너진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아니하시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도 떠나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구원받은 성도들을 불러 성령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세워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이 예배 장소가 되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 움직이는 성전이에요. 우리가 임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고 우리가 임해 있는 그곳에 천국이 임해 있다는 거죠.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으로 언제 어디서든지 천국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좌 앞에서 우리와 가장 가까운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걸 부인하는 것은 우리죠.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계신 분처럼 머리를 가져다 놓고 그냥 내가 열심과 정성을 다해야만 조금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걸로 예배를 생각하고 정성과 그냥 내가 이걸 해야만 되고 그리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을 또 없는 자처럼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지 예수님이 이루어진 현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이제 알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성취하신 천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인간의 사람의 인간적인 열심과 정성 혹은 세상적인 요소들을 첨가해서 우리가 더 완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무슨 뭐 건물이 훌륭해야 하고 뭐 성가대가 엄청나게 있어야 되고 오케스트라가 있어야 되고 그 밖에 그 어떤 요소를 첨가한다고 해도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잘것없는 곳에서 작은 숫자가 모여서 드리는 이 초라한 예배조차도 믿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현실을 붙들고 드리면 그것이 완전한 예배, 천국 예배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다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에 베드로 설교로 엄청난 사람들이 모인 것 외에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해질 때 정말 그 골로새교회 빌레몬의 집에서 보잘것없는 숫자가 뭐야? 드렸던 그 예배. 천국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뭘 이것을 더하고 저것을 더 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뭘 느끼고 체험하고 이래야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린 너무 철저히 자기 중심이고 사람의 생각입니다. 예수님이 이 무엇을 이루셨는가는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예수님이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예수님만으로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참 예배의 모든 현실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천국에 속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형제 여러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도대체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배를 잘 드렸다. 아, 오늘 예배 참 잘 드리고 왔다. 뭘 어떻게 한 게 예배를 잘 드리는 걸까요? 예배를 잘 드리고 못 드리는 게 내 마음? 내가 느낀 감정? 내 체험? 내가 얼마나 정성을 다했나? 여기에 달린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좀 뭔가 느끼고 체험하고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성취하신 복음의 현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주장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성취하신 구원의 은혜로 인해 천국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어 완전한 예배를 드리는 때가 왔고 다시 말하면 이미 천국 영광에 우리가 이르러 그곳에 먼저 우리보다 앞서 이르시어 참 성전이 되어 계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지금 이르러 누리고 계신 그 현실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라는 거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지금 천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가까운 교제 나누시면서 가장 큰 영광으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죠. 그 현실이 곧 내 현실이라는 겁니다. 정말 믿어지지가 않죠. 이 현실은 우리가 하는 것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우리의 불완전한 감정, 그냥 오르락내리락 하는 우리의 마음, 부족한 행위에 우리가 누리는 예배의 현실이 좌우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걸로 바뀌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셨는가? 그 안에서 우리 예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리게 된 이러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현실, 천국 예배 현실을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한번 가보시겠어요?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대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여기서 말씀하는 성소란 most holy place, 즉 지성소를 가리키고 있어요. 지성소 안에 그 하나님의 보좌를 가리키는 언약궤가 있었죠. 그리고 그 지성소로 들어가는 입구는 막혀 있었죠. 뭘로 막혀 있었죠? 그룹 천사들이 수놓아진 휘장으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이 막혀 있었습니다. 아무나 이 지성소로 들어가면 바로 죽음이었어요. 심판이었습니다. 대제사장 외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 그것도 두려워 떨며 들어갔던 곳. 그런데 이 히브리서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 휘장도 예표와 모형과 그림자였다. 무엇을 가리키고 있었다 그러죠? 예수님의 몸. 그 예수님의 몸을 지성소를 가리우던 휘장으로 비유하여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피가 흘리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도 찢어져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5장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예수님을 찢으실 때 하나님이 지성소의 휘장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으십니다. 그 아들을 찢으심으로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거예요. 죄인들에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길도 그룹 천사들이 막고 있었죠. 예수님의 몸이 찢어질 때 생명나무로 나아가는 그 영원한 천국의 축복으로 나아가는 문이 활짝 열린 겁니다.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성소의 지성소의 휘장은 예표. 구약의 지성소도 예표. 어디를 가리키고 있었을까요? 천국 하나님의 보좌. 그 천국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려 죄인들이 나아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연시를 그 뒤에 12장에서 이렇게 알려주세요. 12장 22절 가보세요. 12장 22절에서 24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낫게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도 장소적인 변화를 알려주세요. 이제 너희가 이르러 예배를 드리는 곳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잘 보시면 너희가 이를 곳이라고 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는 너희가 이미 이른 곳, 이르러 있는 곳을 얘기하십니다. 어디라고 하세요? 하늘의 예루살렘. 더 이상 이 땅의 예루살렘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소가 바뀌었어요. 하늘의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이미 영적으로 이미 천국에 이르러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 현실이 어떤 현실인가 계시록 한번 가보시겠어요? 7장 15절에서 17절. 계시록 7장 15절에서 17절. 예, 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저희가 다시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라. 우리가 잃은 천국의 현실,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현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누릴 현실뿐만 아니라 이 현실에 지금 우리가 이르러 있다. 우리가 하나님 보좌 앞에 있습니다. 그곳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는데 보좌에 앉으신 이가 우리 위에 장막을 치세요. 우리를 자기의 사랑하는 신부로 품에 안아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줄이지도 않게, 목마르지도 않게 우린 눈물 씻어주시고 영원토록 그 안에서 사랑과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 현실이에요. 매 순간순간 일어나고 있는 현실, 그리고 이 현실을 가장 뚜렷하게 주일 공예배 때 누리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느껴야만 되는 게 아니라 그걸 느끼든지 못 느끼든지 예수님이 이루어주신 우리 현실이 이렇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다, 예수님이 이걸 이뤄놓으셨다, 말씀이, 진리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뭐가 필요할까요? 더 확실한 다른 증거, 다른 체험, 이것도 더해야 되고 저것도 필요하고 넣어야 될까요? 아닙니다. 이것만으로, 이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겁니다. 너무나 놀라운 현실이 우리 예배 속에 이루어졌음을 봐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가.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엄청난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통해 깜짝 놀라야 된다는 거죠. 지옥 심판으로 떨어져야 하는 우리 죄인들이 천국 하나님 보좌 앞에까지 이르러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들이 되어 그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겨 있습니다. 그것도 예수님처럼 우리를 함께 보좌에 앉혀주시고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아니 스바냐서 3장의 말씀을 보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손뼉을 치고 노래를 부르면서 즐거이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실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먼저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안 하고 뭐 이게 먼저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이루어주셔서 내가 어떤 현실을 지금 누리고 있는가, 어디에까지 이르러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바라보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것을 누릴 때에 그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은혜에 너무 감사해서 또한 예수님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는 거죠. 형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속해 있는 천국의 현실이 가장 뚜렷하게 드러나 있다는 거죠. 이 예배가 기쁘면 천국이 기쁜 겁니다. 이 예배가 즐거우면 이 그 현실을 이루어주신 예수님이 즐거운 겁니다. 이 천국의 은혜를 깊이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의 예배가 너무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겁니다. 예배를 기뻐하고 소망하시므로 예수님과 천국을 기뻐하고 소망하시며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실 그날을 기뻐하시고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만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신 가장 영광스러운 특권인 이 예배, 어느 것에도 빼앗기지 마시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알려주고 있는 이 너무나도 복된 현실 저희들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이루어주신 구원의 현실로 말미암아 이제 천국에 이르러 모든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의 아들로서 참여하는 이 예배의 현실 저희들 더욱 맛보고 즐거워하고 소중히 여기며 이 현실이 온전히 드러날 천국을 향해 더욱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